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로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은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누가복음, 우리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서론에 대해서 좀 나누었고요. 이제 누가복음 1장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 함께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여기 그 1절에서 우리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좀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 많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예수님에 관한 나름대로의 사안 체험과 증거들을 보호하고 전하려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거든요. 본소의 저자인 누가 역시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본절에 우리라고 언급된 다른 사람들과 아마도 접촉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좀 더 복음을 신빙성 있게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다고 하면서 적지 않은 문제들이 약이 되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나친 논리적 비약을 한다거나 사건을 임의로 축소 또는 확대한다거나 또한 특정 교파의 교리를 내세우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시킨다거나 새로운 기사를 꾸며내어 기록을 하기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을 해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 이들의 기록은 모두 객관성과 정확성에 매우 부족을 해서 외경이라고 이름을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 경전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저서들이 경전에 들지 못하는 것은 예수에 관한 지식을 제공해 주는데 인위적인 요소가 가미되었기 때문에 또 그 개연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나름대로 기록물들을 외경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여기서 우리라고 부르는 것은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의 객관성과 정확성과 역사성을 뒷받침해 주는 예수님의 목격자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뒤이어 나오는 2절과 함께 연락해 연결을 해본다면 의미가 더욱 명확해진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백히 그리스도의 증인들임이 분명합니다. 한편 이루어진 사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제자들이 직접 체험하여 믿게 된 사실들로서 앞으로 소개될 이 누가복음이 정확한 역사적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기록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로 본소를 통해서 누가는 사료들과 정확한 날짜를 비교적 소상히 언급함으로써 역사가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로 3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는 처음부터 곧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한 처음부터 그분의 말씀과 사역을 목격한 자들과 복음을 위해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해 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여기서 보면 전하여준 그대로, 이것은 구전과 기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누가 자신이 직접적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힘과 동시에 자기보다 앞서 복음의 기사를 기록한 자들의 정보와 전승의 전달이 타당한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 이 누가는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 이 그런 다음에 아주 차례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본서를 저술하기 전에 충분한 자료, 즉 전승과 먼저 부술든 사람들의 글을 자료로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쓰려고 하는 주제에 대해 충분하고도 정확한 지식으로 준비를 갖추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 전체의 기록이 주의 깊은 역사적인 탐구를 통해 기록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세례 요한이나 그리스도의 초기 역사를 언급하게 된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여기서 설명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4절로 가보세요.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에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신자가 된 데오빌로는 이미 예수님과 그의 복음에 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습득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당시 사두개인들이라든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그로 하여금 사상적 그리고 신앙적으로 혼돈을 일으키게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는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전해줌으로써 그를 참된 진리로 인도하려 했다. 이렇게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5절로 가보세요.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여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헤롯은 유대의 왕으로 보통 대헤롯이라 하는데 본문에서는 헤롯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한 것은 그의 통치 기간 중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아마도 헤롯은 기원전 37년 로마 제국의 원로 회의를 통해서 세금 상납, 그 다음에 치안 유지 뭐 이런 것을 약속하면서 나름대로 그 이 유대의 실권자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특히 당시 실권자였던 옥타비누스와 안토니오를 등에 업음으로써 유대 곧 팔레스타인 전체에 분봉하게 되어서 기원전 4년에 그가 죽기까지 유대의 실제적인 통치자 노릇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는 에서의 후손인 이둠의 태생 이방인으로서 지략과 용기가 탁월한 정치가였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헤롯은 유대 백성에 대한 유화 정책상 유대교의 후원자로 자처를 했다고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시한 수많은 공공 건물을 건립게 함으로써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그는 정권 유지를 위해서 정적을 제거하고 심지어 자기 자식과 아내 및 장모, 처남, 삼촌 등을 죽일 정도로 잔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정치적 술수가 워낙 뛰어나 로마의 비호아래 대제사장의 임명과 폐위에까지 관여하여서 그 타락함이 극에 달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실로 이 시기는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기였잖아요. 그리고 정치, 사회적으로도 비극적이었어요. 희망이 없는 시대였다고요. 이제 이러한 비극과 어둠을 배경으로 누가는 새로운 희망의 빛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말라키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의 중단으로 인한 영적 암흑기를 마감하는 위대한 여명기가 시작됨을 알리려 하고 있는 것이죠.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여러분, 누가는 본절 말씀을 통해서 장차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고 그 아내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 두 사람은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지녔고요. 엘리사벳은 하나님은 맹세이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다 제사장 가문의 자손으로서 한 가정을 이룬 그런 아주 그 큰 복을 받은 그러한 부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와 같은 사실은 기독교가 유대주의의 뿌리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봐보세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그래서 누가는 5절 말씀에 이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 소개를 하기를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아주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소개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토대로 해서 이제 찬양을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번안 매기 목사님의 연구를 통해서 이 누가복음 한절 한절이 얼마나 진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엘리사벳이 이제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이 나이 많더라.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6절 또 5절 이런 데서 언급했듯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과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었다고요? 그들은 이제 대를 이을 혈육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보실까요? 8절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그러니까 유대의 제사장들은 전체적으로 한 2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이들은 종가에 따라서 24반열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러한 제도는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건국자라 할 수 있는 다윗 때에 정비된 것으로 다윗은 초대 제사장인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들을 24가족으로 나누고 그 가족으로 하여금 1년에 한 주씩 2차로 성전 봉사를 하게 했단 말씀이죠. 그런데 이러한 제도는 바벨론 포로 당시에 일시적으로 끊어졌었어요. 끊어져서 포로 생활에서 이제 귀환하면서 네 반열로만 귀국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20 반열은 어떻게 된지 모르죠. 그 후 이 반열은 에스라의 주도하에 가능한 한 본래 모습대로 재조직되어서 다시금 24반열의 이름이라도 유지하게 되는데 사가랴는 그 중에 아비아의 반열이 됩니다. 순서로 보니까 여덟 번째 반열이 되네요. 열이 아니라 여덟 번째 반열. 그러니까 각 제사장 가족은 그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성전 봉사에 책무를 이제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제사장들 중 그의 해 그 봉사할 임무를 맡게 되는 제사장, 또 가족은 일주일씩 1년에 두 번 성전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다음과 같은 뭐 오순절이라든가 유월절이라든가 장막절 이런 절기 때는 제사장들 모두가 다 참여했어요. 그러나 한 제사장 개인이 상번제를 위해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것은 극히 드문 경우였는데 일생에 단 한 번 주어지는 것조차 큰 행운으로 여길 정도, 그만큼 이제 제사장들이 많으니까 아마도 그 제사장들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뽑다가 보니까 이제 뽑기가 이제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수요가 많으니까요. 구절로 가보세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너무 많으니까 이제 제비를 뽑았다 이런 말씀이죠. 제사장들은 24반열 중 각 반열의 차례가 오면은 그 해당 반열의 제사장들은 제비를 뽑아서 각각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임무를 맡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물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제비 뽑기는 미신적 의미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신전 의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런 믿음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러 경우 제비 뽑기 사례가 등장하는데 새로운 땅 분배시, 또 죄인을 찾아낼 때, 또 첫 번째 왕 선택시, 성도의 일을 다스리는 자나 노래를 부르는 자 또는 문지기의 일을 맡은 자 등 뭐 이런 사람들을 선택할 때 제비를 뽑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제비를 뽑은 경우가 있었죠. 누굽니까? 유다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을 이제 세울 때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선출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듯이 제비 뽑기는 모든 의사결정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시행되었던 그 당시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필요했던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런 제비 뽑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인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하셨거나 특별 계시인 성경이 완성되고 성령의 적극적인 역사가 시행되는 오늘날에는 이 제비 뽑기가 무의미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사가랴 당시의 제사장들은 제비 뽑기를 통해 대략 아침 일찍 제단과 불을 준비하고 제물이나 성소의 기구들을 예비하고 또 준비된 기구들로 분향하거나 제물을 드려 제사하는 일 등을 각각 분담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이때 분향하는 직무를 맡아 성소에 들어갔던 것이 확실합니다. 분향곳 향을 불사르는 일은 제사장의 고유 임무로서 이때 드려지는 향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간구 곧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이 분향의 절차를 밟는 동안 백성들은 바깥에 엎드린 채 그 향이 여호와 하나님께 흠향되도록 온전히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바로 이같이 하나님께 온 마음이 열려있을 때 사가랴는 천사로부터 요한의 수태 고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절차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쭉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로 13절을 보세요.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주의 사자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아주 그 말씀을 이제 전해주게 되는데 그 내용은 좀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은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구체적인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동원하셔서 아들을 달라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응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장차 태어날 그 아이의 이름과 할 일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주어졌다는 사실은 그 아이를 당신의 종으로 삼기로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카라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다 이렇게 번역해 볼 수가 있고요. 아칼리아시스가 연이어서 나오는 그런 문장인데 아칼리아시스는 환히 또는 너무 기뻐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즐거워 어떻게 즐거워하는 건 이게 너무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기뻐서 뛰고 소리치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즉 기쁨의 최고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의 탄생은 사가랴의 개인적인 기쁨만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기쁨이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을 볼까요?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는 사가랴에게 장차 나타날 그의 아들 요한이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뭡니까? 누가의 성령 강조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한 12번 사용이 되는데 그중 1장에서 4번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의 저작인 사도행전에는 성령이란 단어가 무려 41번이나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의 오심에 있어서 성령의 활동은 그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6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선지자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사역 역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회개의 사역이었습니다. 요한은 구약시대의 신약 시대를 연결하는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요한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였고 그 뒤에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일찍이 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가 없었다는 칭송을 듣게 됩니다.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지만 선지자의 직무를 이마만큼 충분하게 행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